조선으로 떠나는
여행.
1392년 개국하여 태조 이성계부터 1910년 순종까지 총 27명의 왕을 배출한 조선. 500여 년 동안 이어진 조선은 세계사의 유례가 드문 장기 전속 왕조인데요. 27명의 임금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조미래 방송원과 함께 조선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조선의 22번째 임금 정조의 야심찬 계획 도시죠. 수원 하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조선의 어느 시점으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조선의 23번째 임금 순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순조는 정조의 아들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정조는 조선 사회를 백성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던 임금이죠. 그런데 개혁이 한참 진행되던 단계에서 정조가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렇죠.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70세가 되고 자신의 아들이 15살이 되는 해에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수원 하성으로 가려고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사회인 대동사회를 꾸리려고 했는데 불과 몇 년을 남겨두고 죽음을 맞은 거잖아요.
네. 정조의 야심찬 꿈도 그의 죽음과 함께 물거품으로 돌아갔어요. 정조가 죽고 순조는 11살이라는 나이에 왕이 돼요.
순조가 저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그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왕위 정치를 돕는 형태인 수렴청정이 행해졌겠네요.
네.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은 정순왕후였어요. 정순왕후는 영조의 두 번째 부인이자 순조의 증조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 임금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나요?
맞아요. 보통 수렴청정이 행해지면 임금들은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게 돼요. 이 수렴청정의 폐해가 가장 심각했던 때가 바로 조선의 13번째 임금 명종 때예요.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 명종을 대신하여 그 어머니 문정왕후가 무려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정치는 문정왕후와 그의 가족들에 의해 좌우되었고 온갖 비리, 부정, 횡포가 난무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순조의 증조할머니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서 다시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됐어요.
수렴청정이라고 하면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에도 이때 시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했던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앞에 왕이 있고 그 풍 뒤에서 그 할머니하고 어머님이 대신 나라의 정치를 해주는 그런 영화를 북한에서도 1990년대 중반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하는 이 방송이 청취자들한테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본론으로 와서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가 불안정하고 어지러웠던 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영조와 정조 때에 그런 나라가 점차 안정이 되었고 왕은 안정된 정치를 기반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책도 펼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겨우 안정된 나라가 이때 와서 다시 어지러워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일단 정순왕후는 정조 때 행해졌던 모든 개혁들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정조가 왕위에 있을 때 한 일은 규장각 설치를 통한 젊은 인재 등용, 장용령 설치를 통한 자신의 친위부대 육성,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회복, 백성들의 삶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개혁들을 전부 다 부정했다는 건가요?
네. 정순왕후는 정조의 측근을 양성하던 곳인 규장각을 대폭 축소했고 정조의 호위부대인 장용령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사도세자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던 남인 10파 세력을 탄압하고 반대파였던 노론 벽파를 등용하기 시작했어요.
정순왕후는 정조가 개혁을 위해 새롭게 만든 기관들, 정조가 등용한 학자들을 부정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순왕후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당하게 여겼던 노론 벽파 쪽 사람이었거든요. 정순왕후를 비롯한 노론 벽파들은 정조와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았을 거고 정조가 왕위에 있을 때에도 활개를 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조가 죽자마자 정조가 추진했던 개혁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자 했던 거예요.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으로 권력을 장악하자 자신의 가문 사람들에게만 높은 관직을 주었고 노론 벽파 사람들만 등용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국가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 붕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다시 시작된 거네요.
네. 당시에는 천주교 박해도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고 이를 신유박해라고 해요.
조선은 엄격한 유교사회잖아요. 그래서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들은 조선사회에서 배척되었죠. 천주교 역시 그랬을 것 같은데 천주교는 언제 조선으로 들어온 거죠?
천주교가 조선으로 들어온 것은 정조 때라고 알려져 있어요. 중국 북경에 사신으로 갔던 학자들이 천주교를 처음 접하게 되었거든요. 천주교에서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강조했고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금지했어요.
조선 사회에서 이 천주교는 당연히 배척되었을 것 같아요.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고 유교에서는 조상을 모시는 그런 행사가 굉장히 중시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천주교는 정조 때에 들어와요. 그리고 정조가 왕위에 있을 때 신하들 중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에 대한 탄압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조가 죽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자마자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사실 이는 단순히 천주교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남인 세력에 대한 탄압과도 관련이 돼요. 왜냐하면 남인들 중에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도 그런 종교의 자유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비롯한 탈북민들도 그래 북한 주민들도 그냥 천주교 기독교의 그 원리를 잘 몰라요.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려면 1989년에 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할 때 임수경 대표가 북한에 왔어요. 그때 임수경 대표를 데리러 왔던 사람이 있어요. 문기현 신부라고. 그분이 천주교고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에 만났던 문익환 목사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남인 세력은 노론벽파의 반대파로 정조 때의 정계로 많이 진출을 했죠. 그리고 정조의 개혁 정치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세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조가 왕위에 있을 때에는 별탈 없었는데 이렇게 정조가 죽자마자 탄압을 당하게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 천주교 탄압이 남인 세력의 제거를 위한 수단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순왕후와 노론벽파들은 천주교 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남인 세력들을 대거 제거했어요. 이때 정약용과 그 형제들도 탄압을 당해서 유배를 가게 돼요.
정약용이라면 정조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던 유능한 학자잖아요. 수원화성을 건설할 때 거중기를 만들어서 건축기간을 앞당겼고 배다리를 만들어서 정조 행차가 안전하게 한강을 건널 수 있게 했잖아요.
네, 말이 나온 김에 정약용 얘기를 더 해볼게요.
네.
정약용은 당시 최고의 학자였고 남인이었고 정조의 깊은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거중기나 배다리와 같은 기구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신분과 지역에 따른 인재 등용을 비판하며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이라는 혁신적인 정책안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저는 정약용이 발명을 하는 과학자인 줄만 알았는데 개혁가이기도 하네요.
네, 정약용은 정말 다방면으로 뛰어난 학자였거든요. 이러니 정조의 신임을 듬뿍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약용은 이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정조가 죽자마자 그에게도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정조가 죽고 권력을 잡은 것은 노론 벽파일 텐데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이야기 나누죠. 벤이 부릅니다. 안갯길. 벤의 안갯길 들으셨습니다. 정조가 사망한 후 정순왕후가 노론벽파와 권력을 잡았다면 그들이 반대파의 남인들을 탄압했겠네요. 아마 그때 남인이었던 정약용도 피해를 입었을 테고요.
네, 정약용이 남인인 것도 그렇고 천주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정약용과 그의 집안이 천주교와 관련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약용의 이복 동생은 처형을 당했고 나머지는 유배를 가게 되었어요. 정약용이 초반에 천주교 관련 서적들을 읽은 것은 사실인데 조상에 대한 제사를 금해야 한다는 것에 끝까지 동의하지 못해서 결국은 천주교에서 손을 떼었다고 해요. 하지만 천주교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역시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해야 했어요.
한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그렇게 유능한 인재가 정계를 떠나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야 했다니.
그렇죠. 정약용은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갔어요. 방송원님, 땅끝마을 해남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곳은 해남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남한에 와서 들었고요. 북한에 있을 때는 땅끝마을이 백두산이라고 했어요. 하늘하고 제일 가까운 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구나. 그 정약용이 유배를 간 강진은 바로 그 땅끝마을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수도에서 저 멀리 떨어진 외진 곳이었죠. 하지만 정약용은 그러한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유배 기간 동안 무려 500권의 책을 남겼어요.
정말 방대한 양의 책이네요.
네. 정약용은 가까이에서 백성들의 삶을 지켜볼 수 있었고 어쩌면 정치적 싸움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고 온전히 학문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정약용이 남긴 500권의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 책에는 정약용의 개혁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는 정치적으로는 민본, 경제적으로는 평등을 주장했어요. 민본은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라는 뜻에서 백성이 중심이 되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전제왕건 시대에 그런 민본을 주장했다는 것은 시대를 앞서간 생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민본 사상이 잘 반영되어 있는 책이 바로 경세유표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정약용은 백성들의 자주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아랫사람들이 통치자를 추대하는 형식으로 권력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민주주의 개념과도 통하는 것 같아요. 정약용이 경제적 평등도 주장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죠?
정약용은 경제적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토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어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땅을 가진 사람, 즉 지주의 땅을 빌려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물의 상당 부분을 땅의 주인에게 주고 그 나머지를 자신이 가져가는 식으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폐단과 모순이 생기면서 여러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정약용은 이러한 토지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고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전제를 제시했어요. 여전제란 마을 여자에 밭전자를 쓰는데요. 마을 단위로 함께 경작하며 수확을 나누는 공동경작제를 뜻해요.
아, 이제 설명에서 공동경작제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북한 생각이 나는데요. 예전에 그 나라가 해방되기 전에 북한 마을에도 이제 지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삼칠제를 했어요. 소작농에게 땅을 주고 거기에 나오는 농사진 나달을 70%를 지주가 가지고 땅임자가 가지고 30%를 농민들이 가지다 보니까 가난에 가난이 악순환 됐어요. 그래서 45년에 나라가 독립이 되고 북한에서 그 토지를 몽땅 지주들한테 무상 몰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협동농장을 만들었어요. 갑자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북한의 그런 토지개혁이 생각나서 한마디 했어요.
네. 이 여전제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아까 방송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네. 토지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주에게서 땅을 빼앗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 토지는 마을 사람들과 공유되었고 토지 경작과 수확은 공동노동으로 이루어지고 노동량에 따라 수확물의 차등적인 분배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분배받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만약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대강대강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이 평등하게 수확물을 분배받게 된다면 열심히 일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결국 대충대충 일하게 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약용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인 한 명을 정해서 그 사람이 매일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가을에 수확한 생산물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각자 기여한 노동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어요.
와,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협동농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같이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성건성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하고 분배를 나라에서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바보라고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 벌써 정약용은 일한 것만큼 분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의 북한보다 많이 앞서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런 점에서 정약용이 정말 유명한 토지개혁가로 일컬어지기도 해요. 이 외에도 사법제도의 개혁안을 담은 책인 흠흠신서, 백성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방관의 임무와 청렴에 대해 당부한 책인 목민심서 등이 있어요.
정약용은 당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방향까지 제시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추상적인 해결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데 정약용은 무려 500여 건의 책을 써내려갔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설명했잖아요.
네. 만약에 정조가 더 오래 살고 정약용 역시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며 이러한 책들을 펴내고 이것들 중 일부라도 당시에 실제로 시행되었더라면 백성들의 삶이 훨씬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순조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한 사건인 이 신유 박해는 1801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1801년에는 공노비 해방이 이루어진 해이기도 해요.
노비의 해방이 이루어졌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공노비는 어떤 노비를 가리키죠?
노비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돼요. 노비의 주인이 왕실이나 국가기관일 경우 공노비, 개인일 경우 사노비가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공노비는 궁궐에서 일하는 노비이고 사노비는 부잣집에서 일하는 노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801년에는 공노비만 신분 해방이 이루어졌다는 거네요. 사노비는 언제 해방이 이루어졌죠?
사노비는 약 90년 뒤인 1894년에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완전히 신분제가 폐지되게 돼요.
신분이 폐지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최하층 신분인 노비라는 신분은 정말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노비의 역사는 진짜 오래되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한반도 최초의 나라라고 여겨지는 고조선에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를 노비로 삼는다라는 법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기원전 20년의 기록이에요. 이렇게 노비가 되는 과정은 다양했는데요. 전쟁이 빈번하던 때에는 전쟁 포로들이 노비가 되었고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노비는 노비의 결혼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조선시대 중기까지는 부모 중 한쪽만 노비이면 그 자식도 반드시 노비가 되어야 했거든요. 이들 노비는 재산처럼 취급이 되었고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었어요.
신분 최하층 계급이었던 만큼 사람들이 멸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신분에 따른 제약도 많았을 것 같고요.
네. 조선시대의 신분구조는 양천제인데요. 공식적으로는 양인과 천인 이렇게 신분이 두 개로 나뉘어요. 양인에는 농민, 상민, 공인, 양반이 포함되고 천인에는 무녀, 기녀, 악공, 광대, 백정, 노비가 포함돼요. 양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군역을 지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신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관료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진 자유민에 속해요. 반대로 천인에게는 세금을 내고 군역을 지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러한 자유는 주어지지 않는 비자유민에 속하고요.
그러면 이 노비들을 해방시킨 것은 임금이 그들을 가엾게 여겼기 때문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선 후기에 국가 재정이 빠듯해져서 노비를 해방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거든요. 노비는 비자유민이기 때문에 온갖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수의 노비 인구를 자유민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조선의 노비제도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노비이면 그 자식도 반드시 노비여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노비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즉, 어머니가 노비이고 아버지가 양인이면 그 자식도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노비가 되어야 하지만 만약에 어머니가 양인이고 아버지가 노비이면 그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양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비의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서 순조 때에 공노비 해방이 이루어졌고 나중에 가서는 사노비 해방까지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신분의 해방이 이루어진 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오늘 내용 중에서 부모 중 한쪽만 노비이면 그 자식은 반드시 노비가 되어야 한다. 이 대목이 가슴에 맺혔는데요. 현재 북한에서는 농장원의 자식은 농장원이 돼야 되고 탄광의 탄부의 자식은 탄부가 돼야 돼요. 그렇게 이제 얽매여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탄광 마을에서 태어나면 군대를 갔다 와도 탄광에 배치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북한에 있는 우리 정말 세세대들이 탄광의 자식이라고 해서 왜 희망이 없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직업이나 그런 무대에서 정말 마음껏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조미래 방송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